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4월 2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같이 방송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현 기자 굉장히 하얗네요.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새로 배송 네. 온 거 입고 왔어요.
신수가 헌하고만요. 예, 네. 예, 오늘 저희 반가운 분 네. 기다리고 계시죠.
네. 지난해 말에 찾아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리테일 이야기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네.
김명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님 네. 오늘 모시기로 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진짜 진짜 많아가지고 네. 바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같이 방송하고 한 4개월, 5개월 만인데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통 이벤트가 많아서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유통 이벤트 얘기하시니까 저 궁금한데 최근에 기사 찾아보면 막 소비 심리가 나아지고 있다.
보복 소비를 한다.
보복 소비가 일어난다. 막 이런 얘기 나오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일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저희가 작년을 생각해보면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원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 때문에 약간 반대 급부효과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제 소비 심리가 정말 좋아졌다기보다는 이제 기저효과, 그리고 이제 출점을 했잖아요. 대연대서울 출점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보복 소비. 이런 게 좀 겪으면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좋아지는 건 아닌가 보네요.
실제로도 뭐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는 좋아진 거는 맞지만 이제 평소보다 막 엄청 좋아졌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있습니다.
매출이나 이익이나 여러모로 봤을 때요?
매출은 잘 나와요.
그래요?
이게 재밌는 게 코로나 전보다도 잘 나오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조만간 할 텐데 일부 기업은 코로나 전보다도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저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복이 붙으니까 일시적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항시 유지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인다는 그쵸. 거죠.
지금 저희가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네.
그러면 해외여행 가서 쓰이는 그런 금액이 대략적으로 저희가 소매시장에서 한 5% 정도를 보거든요. 그럼 보통은 이제 5%를 밖에서 써야 되는데 저희가 국내에서 사용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소비심리를 좀 플러스 해주는 요인이 좀 돼요.
상쇄를 좀 해주고 있군요. 지난해 말에 저희가 쿠팡 예비기를 좀 재밌게 듣고 갔었는데
맞아요.
그 사이에 못 뵌 사이에 쿠팡이 또 상장을 하고 여러 가지 또 계속 추가되는 뉴스들이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커머스계의 핫 이슈였던 쿠팡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3월에 쿠팡이 미국 증시 NYSE에 상장을 했고 상장 첫날에는 뭐 시총 100조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많이 떨어지기는 했던데 전문가가 보시기에 쿠팡의 상장 과정이랑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쿠팡은 저희 이제 제가 추정하는 기준으로는 내년 기준으로 한 PSR 3.4배 정도 돼요. 보통 저희가 성장을 하는 기업 그리고 이제 돈을 못 벌지만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는 기업은 PSR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는데 쿠팡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배.
PSR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price to sales ratio라고 해서 그 매출액이 잘 나오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 매출액 기준으로 그러면은 얘는 이 기업은 어느 정도 배수를 적용을 하면은 이제 시가총액을 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성장성이 되게 두드러지고 아직까지는 돈을 좀 못 버는 기업들을 평가를 할 때 PSR 밸류에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애널리스트마다 좀 다르게 PSR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에비타라는 다른 방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편하시게 보시기에는 제 생각에는 PSR이 가장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 자체가 3.4배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피어 대비해선 조금 비싼 편입니다.
지금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할 때는 말씀 초반에 하신 것처럼 되게 100조 가까이 가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았는데
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성장성을 주목을 받고 이제 높은 가치를 받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성이 조금 꺾이게 되면은 이게 주가가 조정이 좀 크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저희는 한국에 살잖아요.
네.
근데 한국 이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100조가 말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렇죠. 국내 증시에서 100조면 크잖아요.
그렇죠. 거의 상위 거의
탑10 들어가죠.
탑10 들어가죠. 네. 100조일 때는 거의 뭐 2, 3위 정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면 쿠팡이 어떻게 미국에서 상장을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성공하는 거는 당연하긴 하지만 이 정도의 이제 정말 어떻게 소위 말하는 정말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은 네. 쿠팡, 제 생각에는 쿠팡이 미국에서 세일즈를 할 때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는 조금 다른 포인트를 강점으로 내세웠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요?
저희가 쿠팡을 보통 생각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세요?
일단 빨리 오죠.
로켓 배송.
저희가 쿠팡을 생각을 하는 단면은 보통 커머스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판매, 구매 이쪽 사이드만 보는데 네.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쿠팡이 이제 미국에서 세일즈를 했던 포인트는 우리는 제품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우리는 기술과 데이터 분석으로 이 물건을 빨리 갖다 줘.
기술로.
네. 그런 커머스 부분이 부각이 되는 것도 맞지만 뒷단에서 이제 그런 데이터 관리, IT 부분이 부각이 되면은 훨씬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낮기는 하지만 쿠팡 이츠라는 다른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해외에서 봤을 때는 쿠팡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커머스 말고 플랫폼으로서 다른 확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라고 평가를 했을 때 기술력이 있고 데이터 분석력이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커머스 플랫폼을 넘어서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조금 주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상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상장을 지켜보면서 이제 상장을 오랫동안 다른 케이스도 봐오신 전문가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이제 처음이거나 몇 번 안 본 분들은 대체 기업 가치라는 게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돈을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장 익숙하신 게 이제 PER이라고 네. 해서 저희 EPS 기업의 EPS에다가 이제 배수를 적용을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PBR을 보는 경우도 있고 저희 뭐 부가치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쿠팡같이 이제 적자가 좀 발생을 하지만 성장성을 높게 보는 기업은 보통 성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출 사이드에서 배수를 적용을 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 정도 매출 나오고 있는데 이 업계에 비슷한 그쵸.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들이 이미 상장된 회사들이 그 배수가 대충 이 정도 그쵸.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기업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피어 그룹 대비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쿠팡은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강점이 더 있어 그러면은 프리미엄을 주고요. 예를 들어서 피어 기업이 PSR 3배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애널리스트 혹은 투자자가 생각을 하기에는 아,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한 10%, 20% 프리미엄을 더 줘도 될 것 같아. 그러면 3배를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3.5배, 4배가 적용을 하는 거고 반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글로벌 피어 혹은 이제 로컬에서 피어 대비해서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3배가 아니라 이제 2.5배. 2배를 받는 거고 이런 로직은 PSR뿐만 아니라 PER도 마찬가지고요. PBR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십니다.
꽤나 정성평가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의 기업가치라는 거는 물론 절대평가도 있기는 해요. 이제 캐시플로우 나오는 거를 현재가치로 땡겨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네.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거는 상대가치거든요. 이제 피어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 바뀌는 거고 피어의 가치도 바뀔 거고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정성적인 부분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 증시에 어쨌든 증시에 상장한다는 거는 자본을 많이 확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금 확보한 걸로 이제 쿠팡이 어떤 것을 할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업계에서 이제 뭐 물류 네트워크에 투자할 거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던데 물류센터를 더 만든다는 거는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서비스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우선은 쿠팡은 아까 저한테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로켓 배송입니다. 네. 그러면은 쿠팡은 첫 번째로는 본업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로켓 배송을 잘하기 위해서는 로켓 배송의 SKU,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 수라고 하는데 600만 개가 넘어갑니다.
600만 개.
네. 600만 개가 넘어가는데 이거를 지역을 계속 확대를 하고 제품 수를 계속 확대를 하려면은 쿠팡은 기본적으로 직매입을 하는 플레이였기 때문에 네. 직매입은 내가 물건을 사입을 해서 내 창고에 두고 내가 배송을 하는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확장을 하려면은 물류센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류센터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쿠팡 보시면은 작년에 뉴스를 찾아보면은 Z 배송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더 빠른 건가요?
아니요. 우리 회사 우리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셀러의 물건도 우리가 똑같이 배송해 줄게.
풀필먼트 시스템. 그렇습니다.
네. 쿠팡의 풀필먼트 이름이 이제 Z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네. Z 배송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풀필먼트이기 때문에 셀러의 물건을 내가 동일한 서비스를 보내주려고 하면은 이거는 똑같이 물류센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본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 본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쿠팡이 직매입 사이드 말고 플랫폼 내에서 셀러 물건을 파는 셀러를 모집을 계속 하는데 그 셀러를 계속 모집을 하는데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한 게 풀필먼트. 풀필먼트를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또 물류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꼭지는 이제 물류센터 인프라 사이드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OTT 투자. 쿠팡도 이제 쓰시나요? 쿠팡 플레이 쓰시나요?
저는 안 씁니다.
네, 저희 가족이 쓰고 있습니다. 네, 거기 뭐 중계 같은 게 많이 맞아요. 돼가지고
스포츠 중계를 하고
그래요? 쿠팡
어디서도 중계권을 갖지 못한 걸 쿠팡 플레이에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제 손흥민 경기를 중계를 해주셨어요.
세상에 네.
거기서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바뀌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OTT 투자를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쿠팡이 OTT 투자를 하는 게 왜 할까? 그럼 쿠팡의 꿈은 넷플릭스인가?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 큰 그림일 것 같고요. 좀 짧게 봤을 때 OTT 투자를 하는 거는 로켓 와우 고객들이 OTT를 쓸 수 있잖아요. 그 로켓 와우 멤버 수를 늘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를 했는데 이게 늘리는 게 좋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쿠팡이 가는 전략이 이제 아마존이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존의 멤버십이 프라임 멤버십이죠. 프라임 멤버십을 사용하는 분들의 객단가 쓰는 연간 쓰는 금액이 일반 이제 프라임 멤버가 아닌 분들의 객단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쿠팡도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맞아요. 매출도 더 많이 일으킨다라는 맞아요. 거죠.
우선은 1차적으로는 커머스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나는 거는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이 그리는 그림은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서 커머스에서도 구매를 많이 일으키고 이제 서비스에서도 구매를 일으키자라는 게 목적일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물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투자를 OTT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가 진짜 라인업을 다양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해외 스포츠 중계권들도 쿠팡에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육 관련한 콘텐츠들도 신규로 막 런칭을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들도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되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저희 어릴 때 보면 집집마다 주로 이용하는 그 유통 채널이 있었잖아요. 뭐 너네 집은 현대백화점가? 롯데백화점가?
있죠.
그럼 가면 거기 문화센터도 거기로 가고 그렇지, 마트도 맞아요. 거기로 가고 뭐 결혼할 때도 거기로 가고 면세점도 거기로 오고 약간 그걸 온라인에서 지금 뭔가 구축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조금 얘기가 새기는 하는데 쿠팡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유통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저희가 이제 커머스만을 볼 게 아니라 정말 좀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단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하지 네트워크를 딱 구축을 하는 네. 게 있거든요.
네.
쿠팡의 시작은 온라인일 뿐인 거죠. 이제 저희가 아는 유통사는 오프라인일 뿐인 거고요. 그럼 좀 더 나가서 온오프라인을 엮어서 이제 충성도 있는 고객을 만들고 거기서 구매가 계속 일어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쿠팡의 투자에서 조금 저희가 좀 크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해외 진출이죠. 이제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났는데 뉴스가 두 개 났었는데 하나는 해프닝 뉴스가 났었고요.
네.
이제 쿠팡에 투자를 많이 하신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네. 손정희 회장이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좀 있었던 코멘트 같아요. 그래서 좀 번복 기사가 나오고 했는데 쿠팡의 서비스를 일본에 도입을 하겠다. 근데 이게 쿠팡이 진출하겠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쿠팡의 서비스를 정말 언어 그대로 도입을 하겠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한번 있었고요. 이거는 좀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제 공식적으로 뉴스가 났던 거는 쿠팡이 싱가포르를 진출을 하겠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 싱가포르, 한국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쿠팡이 그리는 해외 진출 그림은 조금 아시아권을 엮는 게 아닐까라고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직접 진출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뭐 싱가포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국가도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통에서 떠오르는 개념 중에 하나가 크로스보더라는 개념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보는 유통사가 보는 시장은 전체에 크게 보되 셀러가 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 있는 셀러가 우리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한국의 물건을 팔 수도 있고요.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쿠팡이 그리는 해외 진출 그림은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 간접적인 진출, 크로스보더가 될 것 같고 그 지역 자체는 우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싱가포르이긴 하지만 조금 더 크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 사업이 좀 안정화가 됐을 때는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진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마 상장 금액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물류, 두 번째는 컨텐츠, OTT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할 것 같아요.
돈 쓸 데가 많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내 이제 업체로 중심을 보면 쇼핑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묘사도 있던데 그러니까 쿠팡이 있고 반 쿠팡 세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쿠팡이랑 네이버가 전쟁을 벌인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고요. 그러면 이커머스 시장에서 국내에서는 쿠팡과 네이버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기업이 그럼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가 또 궁금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커머스 사이드에서 봤을 때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쿠팡과 네이버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두드러져 보이는 거는 있는데 사실은 온라인 시장, 한국 온라인 시장 내에서는 모든 플레이어 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침투율, 아까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매 시장 내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율을 저희가 보통 침투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침투율?
네. 네. 온라인 시장이 소매에 얼마나 침투를 했냐라는 표현으로 침투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침투율이 한국은 올해 37%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사이보그 세계에 살지 않는 이상은 뭐 나 정말 먼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50%를 넘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은 저희가 뭐 자동차 구매 같은 것도 오프라인에서 많이 일어나고 특히 특정층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의 로열티가 되게 높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얘기를 하면은 온라인 성장이 예전만큼 고성장은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장이 조금 고성장을 하다가 중성장으로 들어가는 구간에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처럼 독과점 플레이어가 있는 회사, 이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경쟁이 되게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37% 안에서도 또 쪼개먹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왜냐면은 뭐 미국이나 중국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는 점유율이 40% 50%가 넘어갑니다.
아, 한 회사가요?
네. 이게 재편이 끝난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점유율을 보면은 내년 돼야 20% 정도를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네이버도 아마 커머스만 조금 떼놓고 보면은 그것보다 1, 2%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양사가 합쳐도 40%가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되게 경쟁을 치열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이버랑 쿠팡이 대표적인 경쟁 구도를 가져가는 거는 맞지만 사실은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쿠팡, 반쿠팡을 볼 때에는 쿠팡과 네이버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양사의 장점이 뭐냐? 를 보면은 이 회사의 전략이 뭐냐, 왜 부딪히냐, 어디서 부딪히냐를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두 기업이 부딪히는 부분은 셀러 확보입니다.
셀러 확보.
네. 이게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시장 성장이 조금 둔화가 되는 구간이고 침투율이 어느 정도 올라온 시장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한번 보시면은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판매 채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봐도 이제 뭐 네이버도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있고요. 페이스북 있고 인스타그램 있고 쿠팡 있고 11번가 있고 이베이 코리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글로벌로 보면 유튜브도 되고요. 일반적인 SNS도 돼요. 그런 판매 채널이 되게 많고 시장 성장이 이제 둔화 구간에 들어가는 시장에서는 온라인으로 파는 경쟁력 있는 셀러를 확보하는 것도 약간 경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쿠팡과 네이버는 물론 이게 저희가 이제 해외 피어보다 독과점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기업은 맞습니다. 이 회사가 더 성장을 하려면은 이제 셀러 확보를 해서 그 셀러를 통해서 성장을 되게 이뤄내야 돼요. 특히 쿠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직매입을 통해서 성장을 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장을 하려면은 플랫폼을 계속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쿠팡은 우리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팔아. 그거를 너네가 이제 우리 플랫폼에서 팔았을 때 그 풀필먼트 서비스를 붙여줘서 이제 배송 편의성이라든지 이제 물건을 관리하는 편의성을 줄게. 이게 바로 쿠팡의 전략이에요. 쿠팡은 물류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가능한 거고요. 네이버는 인터넷 기업이기 때문에 엄밀히 치면은 물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중개만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제휴를 하죠. 투자를 하고. 이제 네이버가 과거 2, 3년 동안 해왔던 물류 투자, 이제 협업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CJ 대한통운과 네. 이제 지분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피엘 회사라고 해서 작은 회사들 중에 풀필먼트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투자를 해요. 그러고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는 셀러한테 얘기를 하죠. 너네가 평소에 이제 물건을 보낼 때 창고를 대여를 하고 이제 배송을 너네가 이제 그 어레인지를 하면은 비용이 되게 비싸잖아. 우리가 투자한 회사를 이용해보는 게 어때? 그러면은 셀러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리고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은 IT 기술력이죠. 그래서 셀러들의 데이터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영역은 둘 다 이제 셀러 확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플랫폼 오픈마켓 비즈니스를 키워가는 그 구간이고요. 그런데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유사하게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물건이 많아야지 거기서 사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너무 셀러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쿠팡과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기업들도 경쟁을 좀 가져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CJ 대한통운이랑 지분 교환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이버가 최근에 신세계랑 지분 맞교환한다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저 이거 되게 화제가 됐죠.
네, 흥미로운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두 회사가 아무래도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결과일 테니까 어떤 시너지를 고려했고 각 회사에선 어떤 장점을 보고 손을 잡은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이제 네이버가 중심 주축이 되었던 연합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조금 크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합 관점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은 네이버 그리고 신세계 그룹 저희가 CJ 그룹 이렇게 세 기업이 서로 강점을 가지고 연합을 꾸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연합을 왜 꾸렸을까? 이제 뒤에서는 이제 신세계 사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크게 이제 연합 사이드에서 봤을 때 왜 꾸렸을까를 고민을 해보면은 첫 번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쿠팡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반 쿠팡이다?
네. 근데 이게 완전하게 쿠팡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쿠팡은 아직까지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연합을 꾸린 세 회사를 보면은 1등입니다, 모두. 이제 뭐 보는 오케이. 관점에서 좀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명실상부한 되게 영향력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꼭 쿠팡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제 쿠팡이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부딪힐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 저희가 다 아시는 유통사.
네.
가 부딪혀요.
네.
쿠팡이 확장을 하면은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런 회사들.
신세계, 롯데 뭐 이런 것들이요.
저희가 아는 이제 유통사가 부딪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딪히는 회사는 쿠팡은 물류를 직접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일자 물류라고 하고요. 내 물건을 내가 배송을 하는 거를 일자 물류라고 하고 내가 계열사 물건을 배송을 하는 걸 이자 물류라고 하고 내가 이제 다른 3자의 물건을 배송을 하는 걸 3자 물류라고 합니다. 쿠팡은 일자 물류를 하던 회사였어요. 근데 작년에 택배 라이센스를 땁니다. 택배 라이센스를 땄다는 거는 3자 물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자 물류의 대표회사는
대한통운입니다.
네. 그러면은 쿠팡이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Z배송, 아까 말씀드린 풀필먼트를 확장을 한다는 거는 1자 물류를 넘어서 3자 물류의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차로 이제 배트를 붙는 회사는 유통사, 2차로 배트를 붙는 회사는 이제 물류회사가 돼요. 그러면 조금 더 크게 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이제 플랫폼 관점. 정말 이제 유통을 넘어서 서비스 유통을 넘어서 저희가 온오프라인을 넘어서 정말 소비자한테 소비자를 낙인시키고 거기서 구매를 일으키는 플랫폼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쿠팡이 부딪히는 회사는 네이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대표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거는 특히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쿠팡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되게 많이 하세요. 검색하셨나요? 쿠팡에서 구매하실 때?
네, 이츠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쿠팡 이츠.
아, 쿠팡에서. 쿠팡 이츠 저도 원래 네. 쿠팡 이츠 되게 써야 하다가 제가 어느샌가 그렇죠.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마스크 검색 많이 하셨잖아요.
아, 항상. 마스크.
마스크. 맞아. 아, 엄청 검색.
그게 벌써 추억이 됐군요.
그러네요. 입고 있었어요.
마스크 물.
맞아요.
생수.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저희가 이제 네이버는 엄청난 기업이죠. 엄청 큰 기업이고 저희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기업인데 커머스를 떼놓고 봤을 때 네이버가 저희한테 주는 영향력이 가격 검색입니다.
어, 맞아요.
네. 쇼핑 비교.
네, 맞아요. 보통 특히 가격, 이제 객단가가 높은 제품을 구매를 할 때는 제 생각에는 거의 100%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거의 100% 인구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네이버의 경쟁 포인트, 수익 포인트 중에 한 축은 저희가 가격 검색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일부 소비자들은 일부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쿠팡에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만약에 쿠팡이 사이즈가 좀 커졌을 때 이런 카테고리가 계속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제 리스크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쿠팡이 부딪히는 1, 2, 3차 기업들이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지금 연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1대1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보다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원체 큰 회사들이고 경쟁력이 있는 회사니까. 근데 정말 효율적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연합을 꾸리는 게 나아요. 로스를 줄일 수 있고 서로의 강점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 경쟁을 딱 묶었을 때 이제 제가 반 쿠팡이 반은 맞고 틀리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결국에는 뭐 쿠팡을 이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소매시장 내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느냐. 뭐 조금 더 크게 보면은 뭐 이제 해외를 갈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좀 크게 봐야 되는 건데 크게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연합을 꾸리는 게 맞죠. 그러면은 이제 신세계 사이드에서 조금 좁혀서 봤을 때 이제 네이버의 강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 생각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봐서도 네이버의 뭐 IT 기술력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능력은 탑일 것 같아요. 뭐 저는 유통 애널리스트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는 커머스를 간접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되게 좋아요. 그럼 신세계 그룹이 지분 교환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가 나요. 이제 혹시 마트를 가실 때 물건을 구매를 하시려고 해요. 구매를 하시려고 하실 때 내가 원하는 물건을 못 찾는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있죠. 그래서 노래에도 있잖아. 여기 없으면 없어요. 그 말은 하지 마요. 라고 계속 나오던데요. 매장에서.
근데 돌아가면 또 어딘가 있어요.
아, 네.
근데 그게 소비자 동선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만약에 물건을 잘 갖다 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방문자의 객단가를 보통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이런 거를 원하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배추를 샀다가 이 사람은 당근을 사네? 그럼 배추 옆에 당근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사람들의 패턴이 바뀌니까 예전 스타일로 비치가 돼 있으면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객단가가 떨어진다고 저희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는 기술력 그리고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적용을 하면은 이제 이마트 사이드 아.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배달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제 네이버가 투자했던 회사 중에 이륜차 회사도 있습니다.
이륜차 회사요?
네. 저희 배달해주는 이륜차 회사 있는데 정말 그래서 이거를 신세계와 네이버만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연합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게 그러면은 신세계가 좀 간접적으로 네이버가 투자했던 회사한테 좀 이제 제휴를 다시 맺게 되거나 혹은 대한통운도 있으니까 그런 배송 사이드를 조금 플러스를 받아주면은 그 매장에서 배송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신세계그룹도 스타컴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근데 아무래도 같은 회사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또 각자의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상충이 네. 발생을 해요. 왜냐면은 네이버도 커머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이버의 커머스는 저희가 아는 스마트 스토어인 거고 신세계 커머스는 저희가 온라인 커머스는 대표적으로 아는 쓱닷컴이고
네.
사실은 일부는 같이 가야 되겠지만 일부는 딱 말씀하신 게 상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약간 자기들의 목적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숨 돌리고 저희 공지사항 듣고 마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듣동나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꼭 잊지 않고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이랑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고요.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언제든지 듣동나와 함께 이것저것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설거지 하실 때 듣기도 참 좋아요.
출퇴근할 때.
출퇴근할 때도
운동하실
좋고,
때.
운동할 때. 재택근무할 때. 네. 계속 스밍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나의 진행자 이현, 이지상 기자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주 연구위원과 함께 리테일업계 소식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유통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네.
이제 앞에서는 공지사항 앞전에는 네이버랑 신세계가 지분 교환한 이야기 했는데 신세계의 이커머스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신세계 그룹이 올해 들어서 이제 인수합병 관련한 행보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의 큰 이슈였던 SK와이번스 인수해서 이제 쓰기라고 방송이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또 뭐 또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는 온라인 여성 패션 편집몰인 W컨셉을 2천억 원대 후반에 인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이라든지 이베이 코리아라든지 이런 것도 또 지분 인수를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신세계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단편적으로 보면은 되게 보는 사람들마다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야구단. 야구단을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야구단은 보통 일반적으로 인수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유가 홍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 생각에는 대부분은 신세계 그룹을 다 아실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SK와이번스는 몰라도 이마트는 다 알잖아요.
네, 네. 그 소매 채널이기 때문에 신세계 그룹의 유통 채널. 스타컴은 뭐 사람마다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마트는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일부는 부정적으로 많이 보셨어요. 왜 인수를 하냐. 되게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한테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예전에는 집집마다 선호하는 유통 채널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센터도 가고 이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거를 했는데
상품권도 고기권만 모으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그랬죠.
이거를 지금 신세계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사실은 말씀하신 그 방향성이에요. 그거를 이제 보통 커머스를 넘어서 서비스까지 좀 엮어주고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으로 엮어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리테일 플랫폼? 뭐 리테일 내에서 정말 서비스, 이제 커머스 서비스 플랫폼을 좀 지향을 하는 그림인데 그렇게 봤을 때 야구단 자체로는 우리는 이제 그 소매회사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사실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리고 거기서 생태계 내에서 신세계 그룹 생태계 내에서 소비자가 어떤 구매 패턴, 구매를 계속 이뤄낸다라는 목적에서 봤을 때 우리는 소비자한테 엔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제 W컨셉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맥락이 되겠죠. 우리는 커머스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뭘까라는 관점에서 좀 부족 부분을 채워준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신세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롯데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정말 이제 리테일 플랫폼을 좀 지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잘 아는 월마트 같은 글로벌 기업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막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W 컨셉도 그렇고 뭐 무신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풀필먼트 서비스라든지 마켓컬리도 사실 작게 시작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이고 이런 스타트업들이 유통계에 되게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공룡들이 이걸 다 이제 막 누가 더 많이 빨리 가져가나 하는 국면인 것 같아서 이제는 이런 쬐끄만한 서비스들은 나오기가 어려워진 시장인가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아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보다는 조금 힘들겠죠. 왜냐면은 그렇게 나오려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침투율 자체가 좀 낮아야 됩니다. 그게 전체 시장도 낮아야 되지만 이제 포지셔닝하고 있는 시장이 낮아야 되는데 아까 마켓컬리, 무신사, W 컨셉 얘네가 이제 포지셔닝이 돼 있는 시장이 식품이랑 패션이거든요. 그 시장 자체가 침투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 킬러 들이 많이 등장을 했던 거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재편의 움직임이 좀 보이잖아요.
네.
그게 뭐 이제 대기업, 이제 커머스 대기업, 뭐 인터넷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 대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완벽한 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럼 카테고리에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카테고리 킬러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공룡 이제 유통공룡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일 후순위로 밀어놨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조각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직접 할 거냐 아니면은 살 거냐 그런 고민에서 사는 쪽으로 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하는 쪽으로 가는 데도 있고요.
저는 이 궁금증도 있었는데 신세계가 아까 W 컨셉 인수했다는 얘기하고 또 카카오가 지그재그로 최근에 인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 이커머스에서 뭔가 패션 산업이 버킷리스트였던 건가? 왜 갑자기 최근에 이렇게 패션 산업을 인수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서비스 빈틈을 채우는 그쵸?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보통 빈틈이 있었던 카테고리가 두 개예요. 이제 식품, 패션. 이게 식품은 침투율이 낮았는데 지금도 되게 낮은 편이고요. 낮은 이유가 물건을 이제 내가 만약에 토마토 같은 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배송을 할 때 폐기가 발생을 많이 해요. 되게 까다로운 카테고리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신세계 이제 이마트나 롯데는 기존부터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지 만약에 신규 진입자가 하기에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공백이 발생을 했던 첫 번째 카테고리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카테고리 킬러가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고 두 번째로 패션에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복. 이게 유행 때문에 옷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건 식품과는 좀 다른 의미의 폐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공백이 발생을 했던 카테고리가 패션이에요. 근데 이게 패션이 재밌는 게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의류 부분이 안 좋았는데 온라인은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패션이 침투율이 낮았는데 갑자기 높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시장 성장이 어느 정도 둔화 구간에 들어가고 침투율도 어느 정도 왔으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공룡 입장에서는 이제 빈틈을 채워줘야 되겠는데 마침 패션 온라인 패션이 부각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매물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버킷리스트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물이 나와야 되는 거라서 뭐 내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딱 타이밍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 국내 최대 중고 거래 플랫폼이죠. 중고나라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동안에 이제 롯데가 이커머스 대응을 아무래도 좀 실패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올해 초부터 조금 이커머스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진행된 인수였던 걸로 보이는데 업계에서는 중고나라 사가는 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기존에 이제 롯데가 가져갔던 전략이랑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롯데 쇼핑, 그리고 이제 다른 유통사가 첫 번째로 이제 가지고 있던 유통, 특히 온라인이 가지고 있던 회사가 온라인으로 나갈 때 해야 되는 부분은 기존 플랫폼, 기존 채널을 통합을 시키고 효율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신세계 사이즈도 마찬가지고요. 롯데가 기존에 해왔던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보는 사람마다 조금 부진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계속 진행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고나라는 조금 다른 맥락. 물론 이제 엮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분리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이 이제 ESG, 환경 사이드. 저희 뭐 이제 ESG 저희 그런 사이드가 부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매력도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MZ세대. MZ세대가 중고 거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뷰는 저희보다 훨씬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뭐 명품이라든지 뭐 특히 신발 이런 게 중고 거래가 원체 갑자기 보편화가 되면서 인식이 저희보다 훨씬 선진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MZ세대 중심으로 중고 시장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시장 자체가 침투율이 원체 낮은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진짜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 회사가 성장 가치가 있어서?
중고 사업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시장이 원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중고나라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탑티어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채널과 기존에 이제 온라인 채널과 융합을 시키기가 어려워요. 굳이 짜내자면은 할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중고에서 가져가는 문제가 신뢰도의 문제거든요. 물건을 만약에 내가 샀는데 저 셀러가
물건 돌멩이를 보내거나 이러지 않아야 하죠.
보내주나? 물건을 보내주나? 옷을 진짜 돌멩이를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만약에 셀러가 뭐 이제 롯데쇼핑이 인증한 셀러다. 롯데쇼핑의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패션에서 보통 이제 그런 폐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물건들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플러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엮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되게 일부 부분일 것 같고요. 시장의 이제 가치, 시장의 성장을 보고 투자를 했다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기존 유통 기업들이 리커머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중고 거래를 포함해서 스니커즈 같은 거는 쓴 게 아니라 이제 소유권이 바뀌는 거니까 이걸 다 통칭해서 리커머스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리셀 시장 다 합쳐서.
리셀이고 온라인으로 보통 하면은 거기서 커머스를 붙여서 저희 리커머스라고 보통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리커머스를 어느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각이 좀 궁금했어요.
이게 성장이 어느 정도 할 건가는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 이게 성장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보면은 비슷한 질문의 답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동일하게 저희가 보통 유통 소매시장을 볼 때는 침투율이라는 개념을 되게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침투율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는 거는 저희가 한계는 모르지만 아 이제는 조금 둔화될 구간이다라는 게 체감적으로 알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중고시장이 소매시장 내에서 침투한 비율이 5%가 안 됩니다. 20년도 기준으로. 자동차는 뺀 거고요. 자동차가 들어가면 아예 바뀌어요. 중고차는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중고차 시장을 빼고 소매시장 내에서 보면은 5%가 안 되고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중고나라가 시장을 키웠잖아요.
네.
온라인 시장 내에서 리커머스는 조금 더 높아요. 6%. 원래는 보통 반대거든요.
그렇죠. 네. 원래는 오프라인 중고가 더 활발한데 우리나라는 중고나라 때문에 온라인이 더 높다.
그렇죠. 뭐 중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거래 같은 게 일어날 때 오프라인이 먼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고나라가 원체 키워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리커머스가 온라인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고 리커머스가 그러면 소매. 리테일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습니다. 2%대. 그러면은 저희가 물론 이게 뭐 10%가 될 거냐 15%가 될 거냐는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중고시장이 볼 때 저희가 지금의 이제 리셀 시장 그리고 이제 리커머스 시장 뭐 이렇게 한번 보는데 사실은 좀 광범위하게 보면은 기부도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어디까지 성장을 할 거니 한계가 얼마냐는 좀 예측하기는 좀 힘들기는 하지만 침투율 자체가 원체 낮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MZ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중고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기부하거나 버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보통 친구한테 이렇게 줘요.
그렇죠. 네. 저 많이 받아 입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저도 어릴 때 많이 받았어요. 네. 보통 이제 저희 이제 보면은 특히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자랄 때 보면은 옷 같은 거 많이 빌려 입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또 패션왕인 사촌 언니 하나씩 입잖아요.
그렇죠. 옷장 타지는 언니한테 몇 개 얻어가지고 입죠.
근데 요즘에는 뭐 그게 사실은 뭐 미덕의 관점도 있었지만 물건을 판매를 할 가치가 되냐? 이걸 누가 사줄까? 라는 그런 인식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MZ세대가 조금 촉발이 돼서 바꿔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트렌드뿐만 아니라 리커머스는 글로벌 트렌드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기업이 훨씬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흐름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인 기업은 저희 명품 중고 거래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뭐 상장이 실제로 돼 있는 회사고요. 근데 이제 한국이랑 미국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한국은 아까 말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혹시 써보셨나요?
네,
아,
그럼요. 네.
당근 쓰시나요?
둘 다. 네. 네. 요새는 당근을 훨씬 요새는 많이
당근 씁니다. 쓰죠. 네네네.
쓰실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어떤 부분이세요? 만약에 좀 고가를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가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품일 수도 있고 물건을 안 보내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택배 거래하면
네. 그럴 수 그리고 있죠. 이제 조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정말 위협이 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만나야 되니까
대면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혼자 그래서 네.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네. 안 나가죠.
그게 뭐 당근마켓은 사실은 이게 지역 기반으로 엮으면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준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중고 시장을 보면은 중고차를 빼고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이제 플랫폼사가 아예 물건을 사버려요.
맞아요. 네.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프리 오운드 이렇게 딱지 붙어가지고.
그걸 그런 말이에요.
유명 플랫폼에서 팔더라고요.
맞아, 맞아. 사서 그리고 명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리얼리얼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체크를 해요. 가품인지 아닌지. 그러면은 중고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면은 이 물건은 살 수 있어요. 다른 그런 신뢰도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좀 걱정이 남아있는데 신뢰도의 믿음, 신뢰도의 걱정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플랫폼 좀 적극 관여합니다. 그러면은 소비자 같은 경우는 살까 말까만 판단하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물건을 파시는 분들도 훨씬 편하겠죠. 괜히 이렇게 뭐 구매하시는 분이랑 내고 하는 것도 맞아요. 사실은 좀 피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플랫폼이 다 대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시장 자체는 침투율 자체는 미국이 훨씬 낮아요.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요. 이게 원체 시장이 크니까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좀 플랫폼의 관여도 이게 조금 더 선진화돼 있는 그림입니다.
재밌네요.
재밌네요. 당근마켓은 또 누가 안 살려나 궁금하기도 한데
투자를 지금 유치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더 크려고 하는 네, 회사군요.
그런
거기는.
것 같아요. 해외 진출도 좀 했던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하고 있고요. 당근마켓은 제 그냥 생각으로는 중고를 넘어서 지역 커뮤니티를 좀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좀 플랫폼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플랫폼으로 보면은 광고. 지역 광고를 받을 수 있고 좀 거기서 중고를 밟고 다른 쪽으로 좀 파생을 하기가 좀 쉬워지는 구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굳이 만약에 뭐 때가 맞고 운이 좋으면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선은 확장을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지각 변동이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나와서 재밌는 이야기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듣동라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주 연구위원님과 함께 유통업계의 이모저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플랫폼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